창세기 41장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낫바네에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는지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대구 있을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복음이 약간 이제 애매한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앞에 놓고 복음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집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쯤 되는데 그 엄마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초딩 4학년 해서 아예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한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 나이도 어리고 세상이 더 좋고 뭐 하나님, 복음, 예수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을 나이고 애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예 뭐 관심도 안 두었는데 얘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무슨 애 늙은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기형인 거예요. 심장이 기형이라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판막이 없어가지고 새는 거예요, 피가. 그래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피가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새니까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그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인공 판막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점점 커지니까 인공 판막은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판막은 그대로 있는데 심장은 커지니까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애가 또 점점 커지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또 이 심장이 커지면서 판막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새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얘가 병원에서 새로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의사는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아, 내가 2차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심장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엄마가 교회를 나오니까 주일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장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엄마 앞에서 복음을 쭉 전하시는데 얘가 그 말을 너무너무 달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게 듣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왜? 지금 형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술하다가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듣기는 해도 긴가민가 하고 확신이 없는데 내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너무 정확하게 마음에서 와 닿으니까 애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이 초계처럼 낮아져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아이고 나는 뭐 수양에 가도 말씀이 안 들린다. 맨날 하는 소리 그 말이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의 반대잖아요.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하고 아직까지 죽을 날이 멀었고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유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목사들은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이처럼 마음이 다 죽어갈 때는 말씀이 굉장히 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아직까지 나를 믿을 만하고 아이고 뭐 교회도 없고 하나님 없고 해도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살만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것이다. 역으로 하면 서울 대선도 집회를 갔는데 우리 송은호 형제님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서울에 사시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도록 주선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바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인사치레로 이렇게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해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진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셋째 날은 내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하고는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셨는지 아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셋째 날에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쭉 하고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죄가 없다고 한 거다 하는데 이해를 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투병 중에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바닥까지 팍 꺾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했다. 내가 일요일 되면 서울을 살지만 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같이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대전으로 오시려고 하시는데 진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나 돌짝밭에 떨어지면 아예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돌짝밭에 싹 났다가 금방 말라버리는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닥에까지 다 내려앉아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암이 걸렸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막 간 떨어지겠다 놀라면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암이다 그러니까 간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간이 떨어진다. 마음이 뚝 떨어진다. 이제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다. 마음이 낮아진다는 말은 길이 없어야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은혜 말고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창고를 짓고 관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식의 양을 계산을 하고 해서 이제 흉년을 대비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도 총리 이야기를 뭐 요셉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언제 이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자기 것이 다 끝났을 때, 자기 것이 다 끝났을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5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들에게 이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자, 근데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따라 하느냐? 안 따라 하죠. 왜? 돈이 있는데. 돈으로 양식을 사면 되니까. 돈이 있는데 요셉이 이래라 저래라 말 안 듣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돈으로 양식을 사는데 7년 기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만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면 나라가 망하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2년째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양식이 핍절하니까 양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짐승을 줄 테니까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데 짐승 먹일 양식이 어딨냐? 이 기근에 짐승 가지고 있어봐야 농사도 안 되고 우리의 짐승을 사라. 그래서 짐승하고 양식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짐승도 다 팔고 남은 것은 전답하고 몸만 남았어요. 흉년이 계속 이어지는데 파종할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밭이 있어도 종자가 없는데, 뭐 종자가 있어도 계속 흉년이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픈 거라 양식을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답을 이제 요셉에게 우리의 전답을 줄 테니까 양식을 달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팔 테니까 양식을 달라 해서 애굽 백성들이 전답과 몸을 다 팔고 그리고 양식을 산 거예요. 자, 우리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 덜에 옮겼으나 이사를 시킨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사가지고 바로의 소유를 삼았어요.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내 땅이야. 너 이리 이사와. 여기서 농사지어. 예. 이제 이래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요셉이 시키는 대로 애굽 백성들이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너라. 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네. 내가 곡식을 줄 테니까 소출이 생길 때까지 자녀들을 먹이고 이걸로 종자를 삼아라. 예. 농사를 지었어요. 수익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종자로 삼고 너희 자식들을 먹여라. 예. 요셉이 애굽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 가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요셉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스려도 안 다스려지니까 자기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자기 것을. 양식이 많으니까 그냥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냥 안 나눠주고 돈 주고 살아. 돈을 다 걷어가지고 바로한테 줘버린 거예요. 양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짐승으로 살아. 짐승을 다 걷어서 바로에게 드리고 양식을 줬어요. 나중에는 양식이 모자라니 그러면 땅을 다 집과 땅을 다 바로에게 드리고 양식을 얻었어요.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도 없어야 되고 내 계획도 없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끝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없어도 아, 나 교회 쉬고 싶다. 아,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럼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없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고 들어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종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종들이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를 받지 못하느냐. 마음의 위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가 나 수술하다가 죽을지 몰라,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야지, 근데 내가 구원이 흔들려 확신이 없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고 진짜 막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보는데 그 마음의 갈급함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마음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많지만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해주잖아요.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해주잖아요. 마음을 꺾고 마음을 낮추고 계속 교제를 받고 꾸중을 듣고.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새벽부터,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하지만 나머지 목사님도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꺾어주시느라고 막 꾸중을 하시고 꽝을 지르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아침 먹고 돌아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틈만 나면 교제하고 조금만 마음이 높으면 목사님이 타작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꺾어주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맨날 꾸중 듣고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그 부담을 또 뛰어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꾸중하고 쳐버리면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스스로 못 꺾어요. 스스로 마음을 못 낮춰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꺾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꾸중 없이 마음이 꺾여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꾸중을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꺾어본 적이 있느냐? 언제 꺾어본 적이 있느냐? 꺾는다는 것은 부인이에요.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옳은데, 옳은데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는 안 돼요. 스스로는 옳아서 세우죠. 내가 언제 꾸중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나를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언제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은 대덕에서 대학생들 워크숍을 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7시까지 입장을 해야 되는데 7시 1분에 딱 4층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0명이 잡혔어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오늘 굿뉴스코 워크숍 못하겠다. 나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당신들 이렇게 늦게 오고 이러면은 복음이 안 된다. 당신들은 마귀다. 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다 집에 가라. 해가지고 보따리 사서 다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잘못했다 그래야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1층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 말씀 다 끝나고 내려오셨더라고. 가라. 당신들 다 가라. 당신들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꾸중을 하시는데 내가 그 꾸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 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100% 쫓아낼 의사가 있는 게 아니구나. 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식탁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보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 목사님들하고 또 우우해서 다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그러는데 이제 용서가 들어가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한결 이제 넓어진 거죠. 그래 내가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고 나한테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진짜 목사님은 스승이고 모든 면에서 인도자이신데 내가 언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처음이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 무릎을 한 번도 꿇어본 적이 없냐. 잘못한 적은 많은데 내가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꿇으라는 거죠. 마음을 꺾으라는 소리죠. 자, 이것이 많을수록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종 수양에 갔다 오면 뭐 이번에 수양이 뭐 갔다 와도 뭐 변화가 하나도 없고 뭐 장하는 소리가 그 소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는 거예요. 에이, 뭐 수양에 가도 뭐 장, 뭐 변화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말씀이 시원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라도 그 당시에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전에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백성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지고 바로 왕에게 갖다 드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 것을 다 뽑아내는 일부터 먼저 하시겠죠. 내 옳은 생각도 다 뽑아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다 뽑아내고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막 이 자식하고는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이미 물 건너갔고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도 물 건너가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만 기대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하나님 외에 기대 걸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지고 바로왕에게 갖다 주듯이 하나님께 갖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양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양식을 가지고 내가 짐승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쉽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많이 높게 해서 사는구나. 아직까지 말씀 외에도 길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우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고 애굽 전국을 총리하도록 바로 왕이 애굽에게 전권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해서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온 땅을 살핀 거예요. 야, 여기는 들이 이렇게 있구나. 강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구나. 내가 이 지형을 볼 때 여기에 농지가 있고 강이 있고 마을을 여기에다가 형성해서 농사를 지으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마을을 형성했구나. 내 앞으로 이걸 헐고 마을을 여기다가 형성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마치 국가에서 야 서울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불편한데 서울 인구를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나라도 좁은데 세종에다가 이 도시를 새로 하나 건설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국가기관부터 세종시로 옮기자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종시를 형성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국가기관을 만들고 정부청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그리고 막 대학을 설립을 하고 자 이렇게 하듯이 요셉이 애굽 전체를 순찰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애굽이 애굽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막 서울까지 가서 양식 사고 부산까지 가서 양식 살 수는 없잖아요. 아주 교통이 좋은 길목에다가 양식을 팔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야, 여기는 이만한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려면은 창고 크기를 이 정도를 지어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큰 창고를 지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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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창고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을 두고, 그러니까 요셉이 전국을 순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쪽으로 이사와서 살아라 그러면 아무도 내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양식으로 그 돈을 다 사들이고 짐승을 다 사들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다 내 말 들을 거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온 땅을 순찰을 하면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인지,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이 백성을 죽지 않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짐승을 죽지 않게 할 것인지,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애굽을 순찰을 한 거예요. 총리가 되자말자.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요셉이 계획한 대로 짐작한 대로 그 양식이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남아 돌아가니까 양식값이 싸잖아요. 굉장히 싼 값에 양식을 사들여가지고 창고에 수북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을 7년 동안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통풍이 돼야 되잖아요. 썩으면 안 되니까 7년 후에다가 내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양식을 저축을 해놓으면 7년 후에 꺼내려고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축된 양식을 빨리 꺼내려면은 먼저 저축된 양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꺼낼 때는 뒷문을 개방해가지고 뒷문으로 양식을 꺼낸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통풍장치가 들도록 잘 해서 양식이 썩지 않게 창고를 지어야 되겠죠. 요셉이 그럴 목적으로 애굽 전체를 순찰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은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로, 총리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시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피신 거예요. 이놈은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고집도 세고 학력도 별로 없고 게을르고 이놈은 음란하고 이놈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에 대해서 순찰을 쫙 한다는 거예요. 얘는 고집을 한번 꺾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하듯이 여기다가 함정을 파가지고 한번 밀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콧대를 팍 꺾어야지 얘가 행복해지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나를 한번 쭉 순찰을 해보시고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는 안 되겠다. 너는 내가 볼 때 성경학교 들어와서 목사가 돼야 너는 교회 안 떠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놈이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결국에는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뭐 돈도 없고 뭐 토지도 없고 짐승도 없고 집도 없고 하지만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물론 짐승도 주고 그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는구나. 어린아이가 엄마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엄마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지저분하게 더럽게 해가지고 다니면은 어린아이를 욕합니까? 엄마를 욕하지. 야, 애 좀 목욕 좀 시켜라. 냄새 난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냐. 애를 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다녀야지. 안아보고도 쉽지. 지저분하게 냄새 나도록 했고 누가 안아주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엄마는 애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고 사랑하니까 애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마가 애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엄마가 자식을 섬기듯이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나를 섬기고 목사님이 나를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막 제일 높으신 어르신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막 부려먹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서 안주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군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섬기시는구나.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책임질게. 내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섬기시느라고 내 어두움이나 내 허무함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 지내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 키운다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키워도 야 어렵다. 하나도 어려운데 둘, 셋 키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자식을 못 키우니까 주님이 키워주시더라고요. 나는 애를 꺾어줘야 된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폈는가 몰라요. 진짜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일곱 살쯤 됐는 것 같은데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부부가 앞에 있고 뒤에 아들 있고 어떤 자매님 앉아 계시는데 얘가 뭐라 하느냐 하면 이모 나도 장가 가가지고 애 놓으면 직사게 패야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때린다 이거죠. 나도 장가 가면 애 놓으면 직사게 패야지. 그래 세월이 지났어요. 그 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팬다고 애가 반듯하게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애를 잡아주니까 잡히는 거지. 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주님이 아들을 잡아주셨구나. 내 대신에 이 교회가 아들을 잡아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아도 주님이 중간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화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려고 왔다. 선교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훈련받았던 그 압곡동이라는 곳에서 제 하나 넘으면 권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목사님 계신 곳은 압곡 3동 저는 압곡 1동인데 거기에 이제 파송을 받는데 송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온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저 김영재 저 압곡동 가면 목사님 옛날에 압곡동에서 배고픈 시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회도 가난한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압곡동에 가면은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다 울었어요. 송별 예배하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안 나오시는 거라. 그러면 딱 그 타이밍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래 안 나오시는 거라. 목사님 안 나오시고 뭐 하시나 하고 보니까 저쪽에 그 앉아 계시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 그 다음날 권빈 가는데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시외 버스를 타고 석유골로 하나, 쌀 요만큼, 고춧가루 요만큼, 소금 요만큼. 요래 이제 한 보따리 사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군빈을 왔어요. 하루 종일 방어도로 다니는데 방이 없는 거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거지. 돈만 많이 쓰면 많이 있는데 적은 돈으로 방을 얻으려 하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다가 그 이제 권빈의 손 모친 계시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건데, 그러고 이제 김영재 잘 있어라 그러고 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이제 내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 목사님은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강하게 꾸중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마음 밑바닥에는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신 거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를 만들려고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 섬기시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부드러운 소리, 어떤 때는 큰 소리를 치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럴 때가 있으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노니 네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굳게 해라, 그러실 때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나를 섬기시려고 내 마음 안에 오셨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막 다그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라.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여기다가 창고를 지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관리를 세우고 그리고 곡식을 빼낼 때는 이쪽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빼내면 적치한 연도대로 빼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지혜롭게 창고를 만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썩지 않도록 그리고 막 쥐가 들끓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관리를 세우고 그렇게 계획된 그 삶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 나가듯이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섬기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살 뺄 때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무조건 굶어가지고 나중에 영양이 모자라서 언밸런스라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고 이제 많이 있는데 계획된 대로 그대로 하면은 영양의 밸런스도 깨어지지 않고 체중도 줄이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듯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섬기는 동안에
너무 때리면은 주저앉을까 봐 겁나고 너무 풀어놓으면은 퍼질까 봐 겁나고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섬기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참 행복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순찰할 때 이 동네도 가시고 이 동네도 가시고 이 동네도 가시고 이 도시도 가시고 하시는 동안 요셉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지혜가 팍 떠오르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성교회 안에 오셔서 두루두루 순찰하시는 동안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런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분 때문에 이분이 나를 섬기니까 내가 깨끗하고 이분이 나를 섬기니까 내가 지혜롭고 이분이 나를 섬기니까 내가 세상에 젖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과 함께 사는구나. 좋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총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더 이상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슬픔이, 이 낙심이 나를 섬기시는 예수님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 장소 얻기가 어려워요. 예술회관은 메시지 전한다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장기 대관을 해요. 하루 이틀 대관을 안 해주고 최소한 뭐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대관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뭐 손도 못 대고 시민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 공연 위주예요. 무대가 복판에 있어요. 그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대구 예술회관은 메시지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신청도 못하게 하고 메시지를 빼면은 언제든지 대관해 준대요. 야,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아양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무대가 좀 좁아요. 그래도 억지로 하면은 되는데 이제 그날에 대관 날짜가 잡혀 있어가지고 안 되고 학생회관은 학생 우선 해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칸타타 할 장소가 없었어요.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칸타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가 돈이 몇 억이 들어도 좋으니까 칸타타 장소를 좀 주세요 했는데 코엑스라고 이런 아주 넓은 홀이 있어요. 그 홀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달면 5천만 원이에요. 무대값만 5천만 원이에요. 빌리는 게 2천만 원이고 그래서 기본이 플러스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라도 하려고 코엑스에 갔어요. 가서 합창단 무대 감독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하고 싶다 하니까 천장이 낮아서 안 된대요. 헤롯 왕궁이 2층으로 높이 올라가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노래 부르고 해야 되는데 천장이 낮아가지고 천사가 못 들어온대요. 안 된대요. 천장이 9m가 이상 돼야 되는데 9m 딱 사는데 이상이라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을 몇 억을 쓰더라도 칸타타 장소를 얻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누가 답답하겠냐? 누가 답답하겠냐? 네가 답답하냐? 칸타타를 주최하는 박 목사님이 더 답답하겠냐? 그라시아스가 더 답답하겠냐?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더 답답하겠냐? 답답한 순서를 매기니까 답답한 사람이 셈 판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답답한 사람이 셈 판다고 장소를 못 구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답답하고, 그 다음에 박 목사님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답답해야 되는데 왜 네가 제일 답답하냐? 답답한 사람이 셈 판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공연 장소를 주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해 모토는 답답한 사람이 샘판다. 근데 진짜 경북대학교 강당, 그래도 좀 아쉬운 대로 했어요. 무대가 좁기는 해도 했어요. 금년에도 대전에 정심화홀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우리가 칸타타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고 우리가 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내하는 건데 주님이 걱정하시겠구나. 주님이 장소를 걱정하시고 주님이 행사를 걱정하시고 섬기시고 도우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마음에서 쉼이 있고 가볍고 감사하고, 대전도 집회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대전도 집회를 끝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쉼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듯이 우리 교회를 순찰하시고 내 인생을 살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쉼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모든 장차 찾아올 흉년을 요셉에게 맡기듯이 장차 찾아올 우한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